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9절 그리고 18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섰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 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돌기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열시를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18절로 가보겠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돌밭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란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받고자 하운데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은혜를 저희들 심령 가운데 내어 주옵시고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는 그러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하여 마지막 다섯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가시떨기 밭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시떨기 밭은 말씀을 무시하거나 귀를 막고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도리어 그런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얻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말씀을 잘 듣지만은 구원은 얻지 못하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가시떨기 밭이 구원을 얻는데 실패한 이유는 세상의 염려, 재리의 유혹, 그리고 세상의 쾌락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세상 염려에 압도되어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였고 또 재물이 많으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하며 더 많은 재물을 모으는데 열심인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쾌락에 아주 강하게 이끌리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와 같은 세상 염려에 압도되고 또 재물을 모으는데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세상 쾌락에 이렇게 강한 유혹을 받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기 때문에 결국에는 복음의 말씀이 그 마음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오늘은 좋은 땅에 대하여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면은 일부의 씨앗은 좋은 땅에 떨어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 때에 어떤 씨앗은 길가, 또 다른 것은 돌밭, 또 다른 것은 가시떨기에 떨어졌지만은 그러나 어떤 씨앗은 좋은 땅에 떨어졌다고 하였습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좋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기경된 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연 그대로의 땅은 모두가 다 굳어있는 나쁜 땅입니다. 그것은 곧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떨기 같은 그런 땅인 것이죠. 농부가 쟁기질을 하지 않은 땅은 모두가 다 거칠고 황량하고 또 거기에는 돌들이 많이 있고 잡초도 무성하게 자라 있습니다. 그러한 곳에 만약 씨앗을 뿌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런 소용이 없지요. 그곳에서는 곡식이 자라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씨앗을뿌리기전에농부가반드시먼저해야되는일이있는데요그것이뭐냐면은쟁기질인것입니다그것이땅을갈아엎는그런쟁기질을먼저반드시농부가해야되는것입니다자연그대로의거칠고황량한땅에다가씨앗을뿌리면은거기에서는열매를거둘수없는것이죠그래서농부는씨앗을뿌리기전에먼저땅을기경을하는것입니다그처럼인간의마음도먼저성령에의해서기경되어져야하는것입니다왜냐하면은인간의마음도타고난상태에서는굳어있는그런마음이기때문에그렇습니다인간의타고난마음의상태는완악하고돌같이굳어있습니다창세기6장5절에여호와께서사람이죄악이세상에관영함과그마음의생각에모든계획이항상악할뿐임을보시고라고하였습니다이게바로타고난인간의마음상태입니다인간의마음은선한것이아니라악합니다에르미야19장9절에보면은만물보다거짓되고심히부패한것은마음이라라고하였습니다마음이심히부패하였다라고하였습니다그러니까인간의마음은좋은상태가아닙니다인간의마음은나쁜상태입니다그래서예수님께서도마태복음15장19절에서마음에서나오는것은악한생각과살인과간음과음란과도둑질과거짓증거와해방이니라고그렇게말씀을하셨습니다인간의마음상태는이처럼매우악합니다그렇기때문에인간의마음은먼저성령에의해서쟁기질이되어져야지하나님의말씀을들을때소망이있게되는것입니다그렇지않고자연그대로의굳어있는마음상태로하나님의말씀을들으면은그말씀이그심령가운데열매를맺지못하게되는것입니다그래서굳어있는땅도곡식을뿌리기씨앗을뿌리기전에반드시먼저쟁기질하는것처럼인간의마음도반드시먼저성령에의해서쟁기질이되어져야하는것입니다에스겔36장26절에또새영을너희속에두고새마음을너희에게주되너희육신에서굳은마음을제하고부드러운마음을줄것이며라고하였습니다이말씀을보면은성령으로마음이변화되어야한다라고하는그런약속의말씀을주셨는데요이말씀우리들에게교훈하는바는반드시심령이새로운마음으로부드러운마음으로변화되어져야한다는그런것입니다성령께서역사하시면은굳은마음이부드럽게되어지고요그때이제복음의말씀을듣게되면은거기서영적인열매들을맺게되는것입니다그래서성령으로변화된마음성령으로쟁기질된마음성령으로기경된마음이바로좋은땅인것입니다농부가씨앗을뿌리기전에반드시먼저쟁기질을먼저해서땅을부드럽게하듯이우리의심령도복음의씨앗을복음의말씀의씨앗을받아들이기전에반드시먼저성령으로기경되어져야하는것입니다사랑하는성도여러분여러분의심령은성령으로기경되어져있는지한번살펴보시기바랍니다성령에의해서기경되어진마음이좋은마음인것입니다성령에의해서기경되어지지않은사람들은굳어있고완악한그런마음을가지고있는것입니다그렇다면은좋은땅의특징은과연무엇일까라고하는그런질문을해보게되고요거기에대한답은하나님의말씀을듣고이해한다는것입니다좋은땅의특징은하나님의말씀을듣고이해하는것입니다오늘보면23절에보면은좋은땅에뿌리었다는것은말씀을듣고깨닫는자니라고하였습니다여기깨닫는다는것을이해한다는것이죠좋은땅은하나님의말씀을듣고이해합니다다른땅들은하나님말씀듣고이해하지못하였습니다길가의경우에는전혀복음을들어도이해하지못하였습니다돌밭의경우도대단히그피상적인그런정신을가지고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복음을 이해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돌밭은 대단히 감성적인 그런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건전한 판단력도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그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거나 또 판단해보는 그런 사람은 아니고요. 그저 감정적으로 일시적으로 감정적으로 말씀을 받았다가 어려움이 올 때는 즉시 그것을 부정하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돌밭의 경우에도 하나님 말씀을 결코 이해한 것이 아닙니다. 가시떨기밭도 마찬가지지요. 거기도 말씀을 듣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듣기는 하였는데 그것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그런 예수님의 해석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떨기의 경우에는 하나님 말씀을 듣기는 하였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이해하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좋은 땅에 오면은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해석해 주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해하였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좋은 땅인가라고 했을 때에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해하는 그 사람이 바로 좋은 땅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 상태가 어떠한지를 알 수 있는 좋은 잣대는 말씀에 대한 이해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밭이 과연 어떤 것일까?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떨기나 좋은 땅. 뭐 이 네 가지 종류 중에 하나겠지요. 그런데 여러분이 과연 어떤 상태에 있는가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내가 이해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관찰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은 땅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땅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들을 관찰해 볼 때 내가 과연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잘 이해하고 있는가 그것을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에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이 말씀은요,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인하여 진리의 말씀을 이해한다는 그러한 것입니다. 지금 제가 요한일서 2장 20절 말씀 읽어드렸고 거기에 대해서 해석해드렸는데요. 그 해석은 뭐냐니까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인하여 진리의 말씀을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특징은 말씀을 이해하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거듭날 때에 영적인 지각력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거듭날 때에 영적인 지각력을 가지게 되지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그 영적인 지각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지각력이 없으면 그 말씀을 들여도 그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변함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육에 속한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지각력을 소유하고 있지도 못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미련하게 보일 뿐이고요. 그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영적으로라야 분별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거듭나서 영적인 지각력을 소유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 상태가 길가라든지 돌밭이라든지 가시떨기 같은 이런 상태라면은 하나님 말씀 들어도 영적인 지각력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거듭나게 되면은 성령의 기경을 받아서 좋은 마음을 가지게 되면 영적인 지각력이 있게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좋은 땅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것을 듣고 깨닫는다. 그것을 이해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복음의 말씀을 이해하는 사람은요. 복음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복음의 말씀을 이해하는 사람은 복음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3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라고 하였는데요. 이것을 보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사도바울의 복음 설교를 들을 때에 그것을 분명히 이해하였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도바울의 설교를 받아들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경우에는 좋은 땅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2절과 3절에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골로새서 이 말씀에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과연 누가 이 진리를 깨달을까요? 누가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까? 그것은 좋은 땅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말씀을 이해하는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모든 보화와 지혜가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복음을 이해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그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깨닫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마음 상태에 있는지 하는 것을 판단하는 좋은 잣대는요, 하나님 말씀을 과연 이해하는가,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이해한다면은 좋은 땅이지요. 그러나 이해하지 못한다면은 여러분이 좋은 땅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그것은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떨기밭에 불과한 것이죠. 좋은 땅의 특징은 하나님 말씀을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은 좋은 땅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좋은 땅이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좋은 땅이 결실을 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좋은 땅이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여기 결실했다고 그렇게 되어 있지요.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길가 땅은 어떠했습니까? 길가 땅은 열매를 맺지 못하였습니다. 거기에 씨앗이 뿌려졌을 때에 오가는 사람들의 발에 밟혔고요. 또 공중의 새들의 먹잇감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길가 위에 떨어진 씨앗들은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였죠. 돌밭은 열매를 맺었습니까? 돌밭도 열매를 맺지 못하였습니다. 거기에 떨어진 씨앗은 싹은 곧 내었지만은 그러나 돌에 막혀서 뿌리를 내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해가 돋은 후에는 습기가 없어서 물을 빨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곧 말라버리고 말았죠. 그래서 결국에는 돌밭에 뿌려온 씨앗도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한 것입니다. 가시떨기밭은 어떠했습니까? 그곳에 열매가 맺혀졌습니까? 그것도 아닌 것입니다. 거기에도 아무런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떨기밭은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농부가 기경한 땅, 거기에 떨어진 씨앗은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좋은 땅에 떨어진 열매들은 곧 성령의 열매를 의미하는 것이죠. 영적인 의미로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이것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으로 기경되어진 그 마음밭에서 맺혀지는 그런 영적인 열매, 즉 성령의 열매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의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사랑과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등등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성령으로 기경된 마음에는 이처럼 영적인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팔복의 경우에도요, 이것은 인간이 자연적으로 출생하에 나오면서 가지는 그런 성품이 아니라 성령으로 변화되어진 그런 성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심령이 가난하다, 또 애통한다, 온유한다, 뭐 등등 그런 마음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것은 자연인이 본래적으로 이 세상에 태어날 때 가지고 나오는 그런 성품이 아닌 것이고요. 성령으로 변화되어진 그런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성령의 열매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좋은 땅에는 이와 같이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힙니다. 좋은 땅과 같은 마음에 영적인 성령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게 되는 것이죠. 다른 땅은 아무런 열매가 없었는데 좋은 땅, 부드러운 땅, 기경되어진 땅, 거기에 떨어진 씨앗에서는 풍성한 열매가 맺힌 것입니다. 농부가 기다리고 바라는 것이 바로 이러한 열매인 것입니다. 농부가 황량한 땅을 땀을 흘려가면서 개간하는 이유는요, 알곡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농부가 힘들어서 잡초를 뽑고 돌을 제거하고 쟁기질하고 땅을 부드럽게 만드는 이유는 풍성한 수확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농부는 그렇게 땅을 기경하고 난 다음에 씨앗을 뿌리죠. 그리고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매일 밭에 나와서 곡식들이 잘 자라고 있는지 보살펴줍니다. 농부가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당연히 좋은 열매를 바라기 때문인 것이지요. 농부는 곡식을 원하는 것입니다. 농부는 열매를 원합니다. 농부는 가시덤불을 원치 않지요. 농부는 다른 것을 원치 않습니다. 농부가 원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알곡입니다. 그래서 가을에 풍성한 수확을 하게 되면 농부는 너무나 기뻐하지요. 왜냐하면 그것을 위해서 한 해 동안 그렇게 수고하고 애썼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열매가 맺히지 못했다 하면 농부는 크게 실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의 마음에서 무엇이 맺혔는지를 판단하러 오실 때가 있지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마음에서 무엇을 원하는가 하면은 바로 열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것은 열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열매가 없다면은 대단히 하나님께서 실망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시장하셔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가까이 가셨는데요. 거기에 자세히 보니까 아무런 열매가 없고 잎만 무성하게 나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그 나무를 저주하시면서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그렇게 선언을 하셨습니다.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저주를 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저주를 하신 것은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들을 향한 경고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은 영적으로 보여주시고자 하는 뜻이 있는 것이죠. 그것은 영적인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그림과 같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 7절에 보면은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를 심고는 3년 동안이나 와서 열매를 구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무화과 나무가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였거든요. 그러니까 주인이 찍어버리라 어찌하여 땅만 버리느냐라고 그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이 또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바라시는 것은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영적인 열매입니다. 농부가 땅을 개간하고 씨를 뿌리고 또 한 해 동안 수고하는 모든 것은 다 알곡을 원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서 원하는 것은 영적인 열매들인 것입니다. 본문 8절에 보면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열매를 하였느니라 라고 그렇게 되어 있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열매인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씨앗들이 다 똑같은 열매를 맺지는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본문 8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씨앗은 30배, 또 다른 씨앗은 60배, 또 다른 것은 100배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각자가 열매를 맺는 양은 다 달랐습니다. 그처럼 우리들도 열매를 맺는 정도는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열매를 맺었느냐 하는 것이고요. 어느 정도 맺었느냐 하는 것은 다 다를 수 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크게 쓰임을 받아서 정말 100배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다윗과 같은 사람이 바로 100배의 열매를 맺는 그런 분들이겠지요. 또 구약의 선지자들이나 신약의 사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조지 필드나 스펄전 그런 분들이 성경을 읽어보면 분명히 그들은 100배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 그런 분들입니다. 그러나 100배의 열매를 맺지 못했어도 내세를 위하여 무엇인가 유익된 일을 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60배의 열매를 맺은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또 60배의 열매를 맺지 못했다 할지라도 자신이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무언가 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적어도 30배의 열매를 맺은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어찌하였든지 간에 열매의 그 양은 서로 간에 차이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열매를 맺었느냐 하는 것이지요. 열매를 맺었느냐.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들기 밭은 열매를 전혀 맺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들은 주렁주렁 열매를 맺었죠. 30배, 60배, 100배 얼마나 풍성한 열매들입니까? 그렇게 열매를 맺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열매를 맺는 신자인지 여러분 자신들의 삶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심령을 판단하러 오실 때가 분명히 있을 텐데요. 그때 과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풍성한 열매, 영적인 열매, 성령의 열매를 보여드릴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성령으로 기경되어 져 있습니까? 여러분의 심령이 성령으로 쟁기질되어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옥토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서 성령의 열매들이 100배, 60배, 30배 아름답게 맺혀져 있는가? 여러분 모두는 풍성한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옥토 마음을 가진 성도들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섯 번에 걸쳐서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하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현장마다 네 가지 종류의 마음들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중에 세 가지 종류는 나쁜 땅이고 오직 한 가지만 좋은 땅이었습니다. 복음의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신 것입니다.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떨기 밭은 그 귀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이지요.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서 유익을 얻을 수 있는가? 그것은 좋은 땅인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듣고 그것을 깨닫고 영적인 성령의 열매들을 풍성히 맺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그 사람이 곧 구원 얻은 진실한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여러분 모두는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떨기 밭이 아니라 좋은 땅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 자신들의 마음을 관찰해 볼 수 있는 또 살펴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을 저희들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또 능력 있는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현장마다 각기 다른 마음 상태를 가지고 청중들이 그 말씀을 받는다고 했는데 불행하게도 다수의 사람들이 좋지 않은 그런 마음의 상태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지만은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고 또 유익을 얻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좋은 땅에는 하나님의 말씀 받을 때에 그냥 그것을 듣고 깨닫고 또 풍성한 열매를 맺었다고 했습니다. 우리 자신들을 참으로 깊이 성찰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성령으로 기경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받을 때마다 풍성하게 결실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심령을 살피러 오실 때에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런 심령의 소유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